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14절이 없죠? 네, 없는 이유는 그 아주 중요한 사본에 14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내용이 그럼 무슨 내용이냐?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14장 내용에 해당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라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원문에 없음으로 이게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무익한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혹은 성경을 지식으로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산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이게 월요일인지 뭐 금요일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신 날이 주일날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쫓이고 막 상을 엎으시고 그런 날이 월요일이고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주일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 내용을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지난주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그 아주 곤란한 질문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변에 말려들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성경 말씀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이 공격이 딱 막히자 곧바로 어떤 행동을 하셨나 하면,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한테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기적을 하셨어요.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왜 억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도 많이 했죠. 그죠? 금식했지요. 그다음에 구제했지요. 뭘 안 했냐고요? 유월절 절기, 뭐 모든 절기 다 지켰죠. 뭘 안 했냐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 내용인데 23장 그 5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많이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것은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게 그 내용이에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부분에도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머리에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기호를 새기고 또 들어가나 나올 때는 항상 그 문지방에 너의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짜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삼아라 하는 얘기고, 팔목에 생기라는 것은 너희의 행위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거고, 문지방에 새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기준을 지켜서 행하라 하고 가르쳐준 건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나 했어. 네, 했어. 그래서 진짜 양 그 가죽으로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적어서 넣고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둘렀어요. 지금도 무슨 절기 때는 그러고 그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평상시는 자기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무슨 절기 때만 되면 그 통곡의 벽에 다 그러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반 화면에 보면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 사람들 모자 쓴 것만 보이지만 벽 옆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글리 들어가면 그쪽엔 정말 그 랍비들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거긴 그러고 해요. 이거 둘을 누르고 뭐 여기다 막 이렇게 둘을 감고 그러고 한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심지어 그 모텔 입구에도 다 그 매주자를 다 갖다 붙였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 나 했어. 늘 그들의 주장이 했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쓰여진 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난주에 신앙의 잘못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무것도 안 한, 신앙의 실천을 안 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들 늘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 혹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쭉 강의해 왔지만 다 잊어먹었을 텐데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할 것이다. 행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닌 그냥 기독교의 어떤 퍼포먼스? 그런 것으로 차원으로 예배드리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한때 불같이 일어났던 그 찬양운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쭈그러들고 정상화되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젊은 사람들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열광스럽게 예배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일으킨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벌써 몇 년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것에 대한 그 백서를 만들어냈어요. 최종 결론이 자기들의 그러한 열린 예배는 실패다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야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들은 보기에는 열광적이고 은혜롭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열정을 불태울 수 있거든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찬양도 느릿느릿하는 찬양보다는 빠르게 막 박수치면서 하는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시원해요. 그래서 시원한 감정,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내용에서 바짝 긴장하고 큰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13절서부터 23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맨 끝에 세 절을 남겨놓고 모든 말씀이 이제 그들이 자기를 위한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신다고요.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전체 내용을 다 살피지 않고 제가 앞부분 딱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 두 구절만 읽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두 구절이 전체 내용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두 구절이 성경을 좀 깊이 보려는 사람한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구절을 잘라서 오늘 전체의 그들이 잘못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그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들이 외식하는 행위죠.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게 외식이거든요. 종교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잘난 체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였고 그런 것.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결과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13절과 15절을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예, 먼저 그 15절 그 부분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두루 다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소아시아 저 지금의 터키 저쪽 서쪽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까지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늘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러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의 회당. 길거리 가서 전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항상 어디 먼저 갔나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정말 이방인들한테 가서 막 전하려면은 사실 쉽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먼저 전도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먼저 전했어요.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회당을 세워놨다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 단락을 지어놓고요. 지금 13절과 15절에 표방하는 것들이 뭐나 하면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먼저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그죠? 그 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경을 좀 깊이 보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뒷부분에 그 외식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이렇게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에 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나 하면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를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리새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전해서 예수님이 하시려 하는 구원 사역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50%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나머지 한 50%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는 설교 중에 이런 그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성경 공부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용감하게 좀 대답해 보세요.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버금갈 수 있냐고요? 혹은 이거보다는 높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오해를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너희는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 즉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면 그냥 들으세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머리를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일은 되시는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람이 나서서 막거나 방해하거나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 23장 전체에 그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오류를 행하나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제가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또 구체적으로 그것의 결과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 신앙은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가리키고 전파하고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점수를 쌓으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자기 행위를 통해서 전파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그 교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계속 어떻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지만 그건 뭐 이미 더 옛날 이야기고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얼마나 이런 이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라고 정했죠. 이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혹은 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많은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움찔하게 만드는 말들이 뭐냐 하면 값싼 구원이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거냐. 믿기만 하면 돼. 그게 말이 돼? 너무 값싼 건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 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거룩을 향해서 나간다고 나간 결과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서기관들. 우리 저 조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등본 띌 때 그 서기들이 다 써줬던 기억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모를 거예요. 요즘 등본 띄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으로 탁탁탁 하고 내 정보넣으면 프린트해서 촤삭 하고 빠지죠. 그 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렇게 데이터화 되기 전에 다 종이로 화일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함은 들어가서 그걸 쫙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내 걸 뽑아갖고 그거를 복사기다 놓고 이렇게 복사 떠서 거기다 도장 찍고 그래서 내줬어요. 그거 기억나는 사람. 어이, 맞네. 거기까지. 그러면 복사기가 없을 때, 복사기가 없었을 때 어떤 기억나세요? 복사기가 없을 때. 복사기가 없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가 그걸 뽑아갖고 와서 놓고 볼펜을 들고 한참씩 걸렸어요. 그래서 세 장 떼달라고 짜려봤어요. 바빠 죽겠는데 세 장, 네 장 떼달란다고 다 한 장 한 장 써줬다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동사하면서 서기라고 그랬어요. 서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의 서기관들은 뭘 했던 사람들 하면 경전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전을. 구약의 경전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전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뭐 토라라든가 이런 율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프린터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써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서기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신약으로 와서도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냐? 신약에서는 또 안 그래요. 또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럼 오늘날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학자들, 율법사 또는 율법학자들을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 가지 질문을 한 그룹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죠. 두 번째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두개인들이었죠.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신약으로 넘어와서의 서기관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도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파가. 예를 들면 유대인도 사두개파도 있었잖아요. 또는 바리새파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리새인 그랬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바리즘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요. 그 의미가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너와 달라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에서 가장 경건을 표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 분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쪽 서기관들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실천적으로 그것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잘못 왜곡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알거나 많이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못 가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꾸 나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데서 나온 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거룩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파하고 드러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 외식도 그냥 외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짧은 얘기 남한 거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이들의 구원관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올바른 구원관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뭐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죠? 우리 뭐 다 이미 아는 지식인데 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보나 하면 앞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사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이죠.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생애의 마지막 1년 남겨놨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18장인데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3절에서 3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이 18장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른에 비하면 순수해요. 그나마 어른은 좀 더 닳고 자랐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들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순수하지 않거든요. 예, 거짓말 시키고 예, 자기 그 입속 챙기고 뭐 싫은 거는 무조건 흥 그리고 좋은 거는 예스 그리고 막 오로지 자기 욕심에 따라 놀아나지 아이들이라고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도입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모든 필요를 다 어디서 공급받아요? 부모로부터. 예.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그 부분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제가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큼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잖아요. 좀 다 크면.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다 손 벌리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먹는 것조차도 아 이러잖아요. 떠먹여달라고. 안 그러고 큰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컸어요? 다 그러고 컸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런 거라고요. 부모 의존적인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하는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심의 어떤 열심, 선행, 도덕성, 윤리 이런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증거하고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이라는 삶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기독교를 표방하는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이만큼 있는데 선행을 이만큼 해서 이것을 넘었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의존적입니까? 자기 의존적입니까? 어떠세요? 자기 의존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놓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얼만큼 했느냐, 이만큼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많게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얼마나 많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느냐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의존적이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의존적인 신앙이지 자기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때문에 생긴 것들이 어떤 말들이 있냐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격을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움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불교든 기독교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결국은 나 거짓말 하지 말고 부모 잘 섬기고 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하고 살라는 건데 뭐 굳이 뭐 꼭 그 왜 교회는 배타적이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야. 야 오른쪽으로 올라가든 왼쪽으로 올라가든 남산 정상만 가면 되지. 왜 너네 길만 오직 길이요 이렇게 말하냐? 어느 산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산이 어딨냐? 그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가슴이 움찔하죠. 내가 틀렸나 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개벼. 탁탁 그러잖아요. 또 하나 그런 것 말고 또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 뭔 줄 압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다 죄짓고 살아요. 목사인 저도 죄짓고 또 실수하고 성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성공하는 퍼센테이지보단 실패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직도 훨씬 더 많아요. 예? 하루에 열이라면 일곱 여덟은 실패하고 살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죠. 그러면 한심하거든요. 매 잘못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것도 이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좀 난 내가 왜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뭐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 참 좋은데 그러다가 어떤 이제 다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막 열심히 한 4일 정도 자기는 큰맘 먹고 4일 정도 막 시간 정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때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근데 거기까지도 참 좋아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좀 더 나가면 그래도 이제 큰맘 먹고 기도를 했는데 또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버리시는 갭이요. 그럼 나도 버릴까? 뭐 이런 생각부터 예,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오해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난 파장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 예? 야, 아무개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얘기를 성도들도 한다니까요. 미치겠어요. 나는 아주 신앙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그냥 뒤통수를 도대체 뭘 배웠어? 그러고. 예? 천국을 선행으로 가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노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뭐 금으로도 뭐 얼마나 우리 많이 했느냐고요. 예. 그런 노래는 다 그냥 노래로 동요로 했죠. 동요로 그죠? 예. 왜 그 노래를 자꾸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신의 기독교 핵심의 문제를 이들이 잘못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들의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원을 자기를 통해서 본다고요. 네. 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그 예수를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부인하거든요. 지키는 것 그거 갖고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 죽여라.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 죽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잘못,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같은 맥락의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나 하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저랑 교독을 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신앙의 행위라 말해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나무에 맺나요? 가지에 맺나요? 그죠? 나무의 본통에 열매가 이렇게 붙어있지는 않죠. 그죠? 가지에 맺는데 가지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죠? 가지에 우리가 맺는 건데 열매를 가지가 만드나요? 나무가 만드나요? 나무가 만들지요. 나무가 만들지요. 예. 자꾸 열매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해지요. 예. 우리는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하는 얘기야. 하나님 의존적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잘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까 이 얘기는 주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되라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도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제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목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자꾸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불안에 떨면은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평안해야 돼요.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값싼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뿔뿔이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 믿었으면 도망을 안 가야죠. 그죠? 근데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의심이 언제 깨지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거든요. 구석구석 찾아다니면 다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보는 앞에서 그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말을 하고 막 딴 나라 방언으로 해도 다 알아듣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의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때부터는 고난이 안 보였죠. 그죠? 고난이 안 보이고 어떤 행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낸 거라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열매가 뭐라면 목숨 다 내놓았잖아요. 저희 아까 그 찬양할 때 제가 그 아까 맨 마지막 찬양에 그런 게 뭐 목숨도 뭐 아끼지 않고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저건 과연 생각이 그걸 하고 부를까 아니면 그냥 따라 부를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의심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 기분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 분위기 잡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가사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사가 들려지는 거지 우리의 흥분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항상 보고 도전도 해야 되고 의심도 해봐야 되고 부닥쳐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찬양할 때 그냥 기분 좋게 따라하면 의미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너희들 뭐하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신다니까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냐, 아니냐, 이득이냐, 아니냐, 이 따질 경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는데,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흔들리질 않느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존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구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막 얘기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 파격적인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아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리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그 영생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아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노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하나가 돼서 아는 것, 이 아는 것, 그런 것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얘기라고요.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영생은 내가 무엇, 예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무엇을 갖춰서 영생을 결과, 영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왜곡시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휩쓸려 다녀서 신앙이 크질 않는다고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늘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는가? 늘 이런 생각에 그것에 떨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죠? 떨어봐야 이제 사실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거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제를 많이 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고 남들 등산 갈 때 나는 교회 왔어 이런 것 꼭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됨에 있다는 것, 이런 것에서 추워도 여러분의 생각이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무엇에 의존하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의존적인가 하나님 의존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